좋은 잔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0장 제1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은 하나님께서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예언적인 목적을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필요하신 이유는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저 사교하고 구원받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백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보존하고 유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진리와 빛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와 빛은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빛을 보존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잘못되지 않게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잘 보존하고 잘 간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썩어지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불러냄을 당해서 진리로 보존되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합니다. 진리를 대표합니다. 또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다니엘 12장에 있는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하시면서 다니엘 12장에는 임봉되고 닫혀있던 책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와서는 열려서 예수님의 손에 펴 놓여 있는 작은 책이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세에 와서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해한 자들이, 특별히 2300주야 예언을 이해한 백성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로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한국의 폭설로 인해서 참 고생들이 많습니다. 약 한 2만 명 정도가 지난 한 며칠간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경북 고속도로 상에서 이제 교통이 두절돼가지고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이 충청권 지방에 눈이 하도 많이 와서 그만 그 하이웨이 위에 딱 갇혀 있었어요. 얼마 동안 한 2만 명이 차 타고 그냥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그냥 사람들이 우유하고 빵을 다 날라주고 하는 이제 그런 참 재미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앞으로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폭우, 굉장한 홍수, 또 굉장한 기근, 굉장한 폭염, 또 이상한 것은 또 굉장한 추위, 이런 네 가지 특징들이 이 지구상에 같은 때에 한꺼번에 존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기 2007년도 정도에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영국은 시베리아 정도의 추위가 몰려오는 그런 땅이 되어서 살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또 영국뿐만 아니라 어떤 일부의 유럽의 국가들도 굉장히 살기에 도저히 살기에 불편한 곳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올려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마치 어떤 성체처럼 딱 막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곳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국무성에서 펜타곤에서 나온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말이죠, 이 동성연애, 이 gay marriage, 동성연애 결혼에 대해서 말이죠, 참 재밌어요. 샌프란시스코, 뉴욕, 오레곤, 뉴멕시코, 또 캔자스 이런 주들의 요즘에 이 동성연애 결혼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조그만 시의 시장들이 결혼식을 주례해주고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파 기독교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재밌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골 지역, 이런 시골 지역에도 저한테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게 뭔가? 조지아주의 십계명 돌빌 만들어가지고 각 공립 학교들과 법원 앞에 세우자 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적은 이 시골, 요 마을에도 지금 목사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걸 가결했어요. 가결해서 이걸 하려고 지금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낙태 운동을 반대하는 법안이 지금 하원과 상원위원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런 partial 이 abortion. 다시 말해서, 이런 이 그냥 abortion 말고 어떤 응급시에 정말 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도 파셜 어보션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면서 지금 미국은 이 기독교 보수파의 분위기로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에 있는 이 게이 메리지 운동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을 앞으로 성취하기 위한 그런 토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언적인 눈물 안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한 얘기를 1부와 2부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10장입니다. 이것은 삽입구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요한계시록 7장이 삽입구장이고 10장이 삽입구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은 사실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7장은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끼어있는 삽입구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곱째 인이 오기 직전에 어떤 자들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사방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7장에 있는데 7장은 삽입구장으로 6장에 나오는 여섯째 인과 8장 처음에 나오는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있는 삽입구장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14만 4천이 준비돼야지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교회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그 교회가 누구냐? 그 마지막 남은 교회가 누구며 그 마지막 남은 교회 진리를 세상에 전파할 백성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 백성을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으킬 텐데 그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들의 그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기 위해서 주신 예언이 요한계시록 10장인데 그것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어저께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 12장에는 강물 위에 서 계시고 여기 10장엔 바다 위에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기별이 온 세상 5대왕 6대주에 다 전파되어야 할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니엘 12장에는 그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봉됐습니다. 씨를 하라, 닫아두어라, 넌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이 예언은 세상 마지막의 끝에 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닫아졌는데 그 책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그 책에 된 내용이 예언이 이해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 있는 2300주의 예언이 이해될 때에 그 책이 펴놓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을 펴서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무례는 그 1844년도에 그 재림운동을 전후로 해서 생기는 사건들을 의미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의 대실망의 경험들이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열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성경 예언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로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똑같이 여러분 재림운동하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1844년도 10월 22일 날 대속죄일 날 오실 줄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큰 실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22일 날 1844년도에 그때 그들이 예수께서 오시지 않자 밤 12시에 그들이 얼마나 큰 쓰라린 뱃속에서 입에는 달았지만은 나중에 뱃속에서 쓴 그런 예언의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참 한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광고했다죠.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하나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다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화이트 부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 장로의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가슴 아픈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다 농사 지을 것도 다 팽개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업 다 전폐하고 전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전파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가? 그들이 울었어요. 이제 앞으로 받을 그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어떻게 감당할까 다 울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하이럼 에드슨 씨가 그 곁에 있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교회 옆에 있는 옥수수밭을 지나가다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영감이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이구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된다.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은 그때 심판의 시작이지 심판의 끝이 아니구나. 그것은 조사하는 심판의 시작이구나. 그걸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상징적으로 하늘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심판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을 너희가 다시 온 세상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과 인근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 예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데 10장에 있는 삽입구장, 이 두 삽입구장이 똑같이 서로 이제 어울려서 이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들이 생겨났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왜 택하셨으며 그들이 무슨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요한계시록의 7장과 10장은 삽입구장으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끼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많은 재림교인들이 엉뚱하게 지금 시장 바닥에 나가서 잘못된 기름을 사오고 있다고 말해요. 바벨론 교회에서 교회 성장을 배우고 바벨론 교회에서 예배학을 배우고 바벨론 교회에서 세미나들을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펴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무엇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십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다시 회복하여서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주권이 마귀에게 돌아갔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 권한을 주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다수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며 그들이 알건 모르건 마귀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주권 뒤에는 주권의 힘이 마귀에 가 있습니다. 그 백성에 따라서 임금의 고난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이 다시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께서 왕 되십니다.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심판을 통해서요. 마귀가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되고 주님이 옳다는 것이 인정되고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이 공평하고 의롭다는 것이 인정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옳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조사 심판 가운데 주님께서 증인으로 다 증거해 보이실 때 우주가 아 옳습니다. 이 지구는 주님의 것이지 마귀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찬탈한 것이지. 그래서 의인들의 그들의 생애 증거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권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강요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슬쩍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이 부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왕이 되십니다.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심판은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기록책을 통해서 다 오픈하고 펼치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변호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변호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 앞에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어왔지만 하늘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책들을 직접 살펴보고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래서 인정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말로만 듣다가. 자,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봤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16절, 16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은 자를 심판해요. 언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합니까? 이건 조사 심판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 집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렇죠? 옛날 아담과 하와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만 심판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844년부터 시작된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인들의 생애를 살피고 증명하고 증거로 살펴서 펼치는 심판이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군 구원하지 않고 하는 것을 드디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궤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지성소가 열려요.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1844년도 10월 22일부터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예수께서 거기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책들이 펴놓는 곳에 심판하러 들어가시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때에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뜰의 사건을 이루실 때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번개와 뇌성과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AD 31년에 성소일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무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이 중보자에서의 직무가 바뀔 적마다 하늘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정과 지진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다 펴세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믿어 어떻게? 순종케 하나니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게 한 다음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다시는 죄와 반역을 반복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성도의 인내를 얘기할 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경험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을 쪼개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명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요. 예수의 믿음만 강조하면 자유주의가 되어 잘못하면 두 가지를 합쳐놔야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그다음에 보십시다. 16장 가서 보세요. 16장,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십시오. 로마서를 시작할 때 복음을 설명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한 책에서 시작하는 1장 5절에 믿음을 순종케 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했는데 끝날 때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마지막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이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이상하게 어떻게 이 성경만큼은 제가 새거 성경을 가져왔더니 여기 인재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성경도 다 있습니다. 자,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 전부터 이것이 나타나 감추었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 또 어떻게?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격해 하실 그랬습니다. 자, 분명하죠? 그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최고 걸작 성경 가운데 하나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과 복음을 설명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습니다. 그 사도가 말씀하기를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일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돌아갑시다. 이제 돌아갑시다. 요한계시록 10장 돌아갑시다. 어제 보았지만 다시 읽읍시다. 7절 8절 10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요?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라. 여러분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것이 똑같은 프레이즈고 똑같은 표현 아니에요? 선지자들 종들을 통해서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복음이 어떻게 민족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어 주의 계명을 순종케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우주의 죄와 반역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복음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대속죄 일인 1844년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조사 심판 사업부터 주님께서 이 진리를 이해하는 성소 진리를 이해하는 재림교회가 안식일 문제를 깨달아서 마지막 남은 교회 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성소 문제 바로 이 사실과 참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가 된 거예요. 남은 교회가 된 겁니다. 이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께서 이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운동으로 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재림운동으로 큰 관심을 갖게 했어요. 어디에? 2300주의 예언에 관심을 갖게 하고 1844년도 10월 22일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에 관심 갖게 했어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마지막 남은 교회를 일으키실 때니까. 그러나 수많은 재림운동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한 다음에 뒤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자기들 과거에 한 경험들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적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원망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가 그 여러분 초기 문집을 읽었죠?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적은 무리가 하늘의 성소의 지성소 사업을 이해하고 안식일 문제를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깨닫고 나서 그 일을 지금 해야 할 텐데 세상을 향해서 그 일을 해야 할 텐데 같이 있었던 형제들이 돌변해가지고 낙심해서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적은 진리를 깨닫고 외치는 무리가 자꾸 핍박하고 반대하니 이 적은 무리가 그들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진리를 증거해 주면서 변론하다가 그렇게 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쳐버렸어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빨리 그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빨리 진리와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서 오시게 했어야 할 텐데 그 중요한 시간 동안에 그들이 서로 진리를 변론하고 반박하고 싸우는 일을 오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핍박하니까. 변증하느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 시간과 전력을 많이 소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많이 지연되었다고 선지자는 말을 했어요. 그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이 사실과 이 복음의 이해와 지성소 정결 사업과 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한 다음에 14만 4천을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야곱 환란을 통과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증인들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사실에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바벨론 교회의 자유주의를 따라가면서 적은 무리를 핍박하고 그들을 반대할 때 적은 무리가 자꾸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것을 변증하다가 변론하다가 그만 시간을 많이 버려버렸어요. 시간과 정력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똑같은 역사가 지금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골로새 1장을 보십시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20절과 20절부터 23절. 우리 잘 알죠?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다. 1장 20절부터 23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로 이 땅에 있는 죄인들만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와 타락하지 않은 교회와 타락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로 화목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더 이상 어기지 않는 사람이 될 때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 다셨으니 이것이 마지막 교회 세우신 이유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세우신 처음부터 이유지만 특별히 마지막 교회가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진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 종 선지자들의 이렇게 전파된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비밀은 26절 골로새 1장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냐면 타락한 죄인들을 다시 회개 용서하고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늘에 다시 데리고 가서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다시 연합하고 화목될 때 더 이상 반역과 죄가 생기지 않게 하는 이 주님의 구속의 경륜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세요? 이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것만이 우리 속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동으로 아무리 해도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날 위해 하신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돼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 난 할 수 없으니 이제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조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그러면 예수께서 내 속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굴복해 내 의지를 주 앞에 매일 바치고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행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죄의 소욕을 컨트롤해서 죄의 소욕과 충동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의가 나를 인도할 때 예수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성령의 충동을 주어서 주님의 성령의 충동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실물 교훈에 쓴 주의 손자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대로 주의 종이 썼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고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마지막 교회가 이 땅에서 뭘 경험해요?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것을 첫째 천사 기별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떻게 두려워해? 무서워서 떨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주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다시 드러나고 재현될 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영광을 돌려요. 무엇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품성으로. 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게 첫째 천사 기별에 보세요. 안식을 지키는 창조를 경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별을 전하고 그 기별과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설명한 장이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이게 재림교회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근데 이 책을 먹었을 때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썼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니엘의 2300조 예언을 그들이 처음에 이해했을 때 예수님 속히 오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 1년 있으면 오신다. 2년 있으면 오신다. 3년 있으면 오신다. 얼마나 세상에 좋아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이제 3년 있으면 오시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에 투자할 게 뭐가 있겠어요. 3년 동안 주님 나 먹여 살려주십시오. 나가서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산 것이 재림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해보십시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20년, 30년, 50년 혹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주님 위해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혹시 안 오실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적당히 살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소원이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언인 일월 휴업령이 와보세요. 여러분 일요일 협력이 왔는데 그때 여러분들 무슨 뭐 만들고 직장 다니고 여러분 무슨 뭐 예? 이빨 깎고 있겠어요? 예? 뭐 장사하고 무역하고 있겠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거 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왜? 이젠 끝났는데. 이제 올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바벨론 교회 사람들 불러내오기 위해서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날 먹을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제 다 됐는데, 끝이 됐는데. 그때 가서, 아유, 내가 또 의사한테 좀 더 해야지. 일감 좀 더 달라고. 이럴 시간이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윌리엄 밀러 당시에 재림 운동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참고 더 짓자! 그렇게 안 살았어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위기가 오면, 그때 가서 얼굴 깨자, 붕해하자, 준비하자. 그땐 늦어서야 안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준비해 온 자들에게 성령이 많은 겁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것이 큰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뒤집어져요. 적은 무리 때문에. 옛날 엘리야 한 명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뒤집어진 것처럼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하지만 그때 가선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물론 지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가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정력으로 그 일이 모든 남은 교회 백성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인침과 늦은비가 임하게 돼요. 늦은비는 마음속에 죄가 있는 자는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늦은비는 죄가 있는 자는 죄가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자는 늦은비에 절대 받지 늦은비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 2300죄를 예언한 다음에 하늘의 지성소 정교 사업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느끼니까 얼마나 기뻐요. 정말 단꿀처럼 달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망을 우리가 대실망으로만 이해했지만 또 우리가 이 입에선 달지만 배에서 쓸 것이라는 그 예언을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읽지 않겠어요? 보면 있어요.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에 쓴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빌려다가 인용해서 표현한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새로운 말씀들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18절에 또 똑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땐 입에 달았지만은 속에서 썼다 그랬어요. 그럼 쓴 경험을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참 달았지만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나갈 때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분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이 분노하여 아니라 내가 분하여 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열정, 정렬이에요. 분함, 열정이에요. 교회 타락한 상태를 보고 나가서 이 말씀을 나가서 내가 교회 가서 경고해자는 그 열심과 정렬을 가지고 분함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늘에서 기별받고 다니엘의 예언 이해하고 2300조의 예언을 이해한 다음에 세상에 나갈 때 그들이 의분을 가지고 세상에 타락한 상태를 보고 의분을 가지고 주님 속히 오시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런 정열과 의분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대실망,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깨닫고 난 다음에 대실망했다는 뜻이지만 그 뒤에 또 하나의 배경은 그들이 말씀을 받고 나가서 의분을 가지고 나가서 정열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재림교회가 오늘날 자꾸 엉터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세속적인 가르침을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재림교회가 왜 생겼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별이 무엇이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주셨는지 거기에는 확실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축제식 예배가 들어오고 예배도 경건한 찬송보다 다른 찬송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바벨론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목적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면 한번 좀 보십시다. 1844년도를 전후로 해서 2300주와 예언이 끝나는 시점에 이 세상의 형편이 어땠는가? 여러분, 재림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때 왜 그들이 정말 분한 마음과 정열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했어야 했는가? 그 형편을 좀 보십시다. 1789년부터 1799년까지 분란서 혁명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주의가 발달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주의가 발달했어요. 긴 오스트록시가 1800년도 초부터 고등 비평을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성경을 다 믿었습니다. 노아 홍수 다 믿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불신이 없었어요. 1849년도에 벨 하우젠 씨가 고등 비평학을 시작했어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자꾸 비판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들이 성경의 역사가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셨지만 말이죠. 비평학이 생겼어요. 고등 비평학이 생겼어요. 고등 비평은 무슨 뭐 차원 높은 비평한 뜻이 아니고 이 higher criticism은 물이 흘러갈 때 시내 물이 물이 강이 흘러갈 때 위에 강물의 표면이라며 표면 higher lower criticism은 성경에 있는 문맥 자체를 비평하는 것이고 higher criticism은 성경의 사건들을 비평하는 것인데 그것은 수박 겉핥기의 비평이라 그런 뜻으로 우리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의 higher 물의 표면이란 말입니다. 물의 깊이가 아니고 뭐 고등 비평 그러면 아주 뭐 고등적인 그런 비평이 아니에요. 반대 뜻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독일의 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던 프레드릭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사신 신앙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니체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죽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이 온 겨울날 아주 태양볕이 밝게 비추는데 눈이 왔으니까 얼마나 눈부셔요. 그렇죠? 태양빛이 비치는데 눈이 왔으니까 아주 밝은 그런 겨울 한 낮에 등불을 켜면서 눈밭을 걸어가면서 빛을 달라 빛을 달라 빛이 어딨냐 그러다 쓰러져 죽었어요. 눈밭에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도록 진리를 찾고 찾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빛과 진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을 믿을 만한 증거가 온 세상에 자연계에 널려져 있잖아요. 별들에 있고 해에 있고 달에 있고 우리 사람의 인체 속에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니체가요 1844년도 10월 15일날 출생했어요. 흥미죠? 1859년도에 다윈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제창했습니다. 물론 몇 년 후에 1865년도에 맨델이 유전 법칙을 내놓아서 여러분 그 저희 다윈의 얘기가 잘못됐다고 번복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기 시작했어요. 왜? 진화론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택하기를 믿기를 선택했어요. 누가? 이 지성적인 사람들이. 그때 교회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재림교회는 이때 세상을 향해서 하늘 성소의 심판을 얘기해 주며 새 천사 기별을 얘기하고 전파해서 사람들이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하는 경고 기별을 받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안에서 원래 참 진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낭비되고 허비되고 지연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현대 재림교회 형편에 대해서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 10장을 딱 지난 다음에 계시록 11장 1절부터 보면 뭐가 나와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방의 바깥에 이방 사람들은 놔두어라. 그게 뭐예요? 조사 심판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 이 앞뒤가 너무 분명해요. 계시록 10장과 11장이 그리고 11장 15절부터 가서 일곱째 나팔 얘기가 나와요. 이걸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믿으시면 이걸 부인할 길이 없어요. 이 예언의 이 정확한 이 앞뒤가 맞는 이 부분을 말이죠.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신뢰가 북미 주에 있는 오하이오 합회에서, 오하이오 합회에서 요즘엔 안식일 문제를 강조하지 말라. 목사들에 대한 집침, 안식일 문제 강조하지 말아라. 우리 원래 찬미가 부르지 말고 현대적인 복음 찬미를 강조해라. 주얼이, 뭐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걸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강조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안 온다 교회. 안식일 준수 강조하지 말아라. 목사가 설교하기를 나는 안식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서 난 좋은 식당에 가서 내 아내에게 식사 사준다. 난 또 집에 가기 전에 또 안식일 해가 있지만 난 가서 그로스로 가서 나 식품 다 산다. 괜찮다. 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의 마지막은 그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안식일 지키려고 말하며, 그러면 뭐하러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나오라고 뭐하러 설교합니까? 그냥 거기 있지. 뭐하러 나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우습게 되어가버린 것은 재림교회의 목적과 기별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진암을 보니까 교회 진암에 그 저런 걸 많이 요새 강조하대요. 보니까 뭐 목적 있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 뭐예요? 예? 예, 목적이 이끄는 삶. 전 그 세미나를 요새 굉장히 그 우리 교회 안에서 유행이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도대체 그 뭔가 했더니 전 처음에 제가 그게 뭔지 몰라서 이게 뭘 하는 건가?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미 제가 알았던 한 가지 책 얘기해 보니까 이게 2년 전에 제가 발견한 책이에요. 이게 기독교 서점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윅 워런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세를백 교회를 창설한 분이에요. 굉장히 교인 없는 교회에서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굉장히 큰 성장했어요. 근데 그 윅 워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서 The Purpose Driven Church, 또 하나는 The Purpose Driven Life. 이 책이요. The Purpose Driven Church라는 그 책은요.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부가 팔렸대. 엄청나요. 그리고 이 책은요, 미국에서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이 책은,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은 말이죠. 미국에서 한 60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이 책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의 내용은 좋습니다. 이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 목사님이 꽤 보수적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썼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이 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책은 수준이 아주 낮은 책이에요. 이게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난 제일 처음에 교회 지나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세미나 이게 뭔가 알고 봤더니 이 목사가 쓴 이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개신교에서 유행인 세미나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잘 썼어요. 단계적으로. 그러나 그것들은 보면 예언의 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별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비춰보면 너무나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자세한 것들이 없어요. 일반적인 것들이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세미나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예언의 신이 있는데. 이렇게 답답한 입장했다고 말해요. 이렇게. 난 그게 뭔가를 알고 보니까 이 책이. 세상에. 여러분, 바벨론 교회들의 교회 성장학, 잘못된 예배 형식들, 이게 뭐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속히 오시려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마지막 남은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좋은 말씀 하나요? 아니, 그럼 보세요. 책 읽으면서 참 싱겁다. 네, 그랬어요. 재림교회 기별에 비하면 너무나 수준 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히 오십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들로 세우실 목적이 그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보통 그냥 이런 타협된 복음 말고 계명을 순종케 하는 능력의 복음 말이에요. 원래 성경을 설명하는 복음 말이에요. 바벨론의 형편을 폭로하는 기도를 전해야 돼요.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하고 짐승의 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을 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은 바벨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그저 갔다가 좋다고 갔다가 그거 가리켜서 그 정도 수준으로 뒤로 물려나가야 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재림교회의 목적과 그 기별의 이해를 다 잊어버렸어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읽었지만 초기 문집 67페이지에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두 번 다 하나님의 허락에 모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및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제가 다른 말씀 드리지 않고 제가 사도행적 596페이지부터 600페이지는 말씀을 좀 몇 가지를 골라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596페이지부터 600페이지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마지막 주의 선자가 어떻게 호소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사도들은 확실한 기초, 즉 만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이 기초에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채석한 돌들을 가져왔다. 건축자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수고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반대로 극도로 어려워졌다. 그들은 거짓된 기초 위에 짓고 있는 사람들의 완고와 편견과 증오에 맞서 싸워야 했다. 교회의 건축자로서 일한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건축자들에게 비유될 수 있다.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왕들과 총독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무릅쓰고 충실한 사람들은 사업을 진전시켜 성전 건물은 아름답고 균형 있게 건축되었다. 때때로 일꾼들은 저희 주위에 둘러있는 미신의 안개로 거의 눈멀게 되었다. 때때로 그들은 대적들의 폭행에 거의 압도당하였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충실한 용기로 그들은 사업에 전념하였다. 건축자들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로 원수의 손에 쓰러졌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정죄당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였다.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대신하고 건물에는 돌에 돌이 첨노에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갔다. 그리스도 교회 설립 이후에 여러 세기 동안 격렬한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업은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귀중히 여긴 사람들이 부족된 적은 결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옹호할 수 있는 교육자들을 일으키셨다. 이 사람들의 인내와 영적 행위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처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리에서 쓰러졌으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꾸준히 전진하였다.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사업은 전진하였다. 왈덴스인들, 존 위클리프, 허스와 제롬, 말틴 루터와 주잉글리, 크랜머 레티머, 그리고 낙스와 위그노들과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그리고 다른 많은 무리들은 영원 무궁토록 견딜 재료를 기초에 가져왔다. 그리고 현대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우 훌륭하게 노력할 사람들과 이방 나라에서의 그들의 봉사로 마지막 큰 기별들을 선포할 길을 준비할 사람들을 또한 성전 건물들을 세우는 일을 도와왔다. 사도 시대 이후에 여러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결코 그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세계들을 회고할 때 오류와 미신의 어둠을 뚫고 쏟아져 나오는 빛처럼 빛나는 산 돌들을 볼 수가 있다. 영원을 통하여 이 귀중한 보석들은 점점 빛을 밝게 비추이겠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이 닦은 돌들의 번쩍이는 빛은 빛과 어두움, 진리의 금과 오류의 찌꺼기 사이에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내어보내신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교회 교인들을 내어보내신다. 사도들이 가졌던 동일한 능력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능력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며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종사하는 사업은 주께서 당신의 승인의 인을 찍으신 사업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호와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는 것이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이 들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제가 한 문단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장래 즉 복된 하늘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리신 광경인 미래의 영광의 계시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계시들은 당신의 교회에게 귀중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읍의 문 어귀에 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자들에게 주어질 정중한 환영사를 들을 수가 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하는 말이 들릴 때 그들은 구속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부르짖는다. 이 교회를 쌓는 일에 여러분의 생각과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다 바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남은 교회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남은 교회에 많은 자들이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기별을 상실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깨우셔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속히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바벨론으로 돌아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눈들을 영적으로 뜨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 원하오며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참된 증인되기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께서 분부하고 맡기신 기별, 세천사 기별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저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오묘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및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